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 따라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그 다음에 또 사순절 이렇게 서클처럼 정해진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정해진 교회의 달력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말로 40일이란 뜻이고요. 영어로 렌트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만물이 소생하게 하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40일 동안 교회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고 영적인 훈련을 강조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을 위해서 우리들의 지금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또 비우고 그리고 회개하는 금식을 강조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절제되어진 물질들을 가지고 사랑의 구체적인 구제를 하는 것이 또 이 기간 동안에 금식과 절제와 구제가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훈련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이 사순절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만약에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를 하는 교회라면 분명히 오늘 저와 똑같이 우리 교회와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이 40이라는 숫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 받은 일 숫자, 또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식하였던 날짜 숫자,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숫자,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신 40일의 숫자.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서른의 나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광야로 들어가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시험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대할 때마다 우리 인간들에게 참 치명적이고 아픈 기억이 이 시험에 있기에 또 그 예전 시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받은 직후, 창조 명령을 실행하기 직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시험에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에덴 동산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원죄의 굴레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그 뼈아픈 그 시험이 이 예수님의 당하신 이 시험을 읽으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 마귀가 내어놓은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귀가 내놓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분석하셨고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답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낸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준 시험과 2000년 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험, 별로 다르지 않고 동일한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정말 시험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간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시험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마귀가 내놓은 시험은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마귀가 말한 것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만 능력과 자랑거리를 더욱더 부풀려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알리고 싶을까 안달이 난 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마귀에게 영혼까지 파는 일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말로 유혹이라고도 부르고요. temptation, 시련이라고, 연단이라고 부르는 trial이라는 뜻을 다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temptation과 trial, 이것을 굳이 구분한다면 유혹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고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굳이 차이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시험의 성격이 유혹과 시련으로 정확하게 구분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선까지가 마귀의 유혹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연단인지 칼로 정확하게 잘라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길을 열어주신 김교신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시련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하려 하며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의 기회로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시련, 연단하신다. 참 이분의 분석이 참 깊고 공감이 가는 분석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섰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서야 될 그의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은 누구든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혼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험의 출제자가 마귀일까? 좀 더 발전시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한 존재인 마귀를 만드시고 또 그 마귀가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허락하시는 걸까? 마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영적인 혼동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었고 마귀라는 이름 디아볼로는 누군가의 사이에 끼어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한 한 챕터가 있지 않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연구하고 마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될 때마다 영적인 혼란과 이단 논쟁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조각조각이긴 하지만 그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인간이 그 섭리의 중간에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반대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조각조각 있는 글들을 모아서 이 마귀의 정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귀가 사도들이 큰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던 당시 사도의 시대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광야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도시대였던 그 시대에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이 마귀는 절대로 시험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절 한절마다 고비고비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시험 앞에 우리는 또 절망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채 무너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나였구나.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 마귀가 낸 세 가지 문제의 출제 경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의 모범 답안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건 중요한 시험 문제야. 이 문제는 꼭 나온다.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예수님께서 푸신 답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 마귀는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유혹합니다. 마귀 사단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주장은 일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을 당장 지금 배가 고픈 지금 보여야 된다라고. 언뜻 들으면 당연한 마치 그 능력 지금 그때를 위해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는 깜빡 넘어가기가 쉬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특별한 상황을 이용해서 인간의 창조 목적과 인간의 가치를 마치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착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인간의 최고의 가치고 인간의 사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물질적 풍요의 선하심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험의 함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신명기 8장에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떡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맞다. 근데 떡만 먹으려고 사는 존재는 아니다. 떡 먹고 힘 얻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위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밝혀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었고 그리고 함정이었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답은 하나님 위한 존재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얻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한번 이용해 보라고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오늘날 마치 인공지능 컴퓨터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번의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걸 보고 질문의 유형을 2번에서 바꿉니다. 그것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까지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속성까지 이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밤낮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흘리면서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비틉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존재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증명해 보이라고 부추깁니다. 이 상황에서 마귀의 함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을 더욱더 드러내는 일에 활용하고 수단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나를 안 높여주시겠어? 나를 안 지켜주시겠어? 내게 더 큰 능력 주실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이 시험을 또 아셨습니다. 그것의 함정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답을 쓰십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았다는 종들은 특별히 이 시험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 주님의 일을 섬긴 것으로 인해서 맺어진 사역의 열매가 자칫 영적 교만으로 자기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켜주셔야만 된다라고 교만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세상 나라와 그에 동반되는 화려함을 보여주며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고 올라가서 거기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놓고 예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하나님이 주인인 이 세상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완벽하게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겠다라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너무 변질되어서 마귀가 주인인 것처럼 세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럴듯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13절의 근거에서 단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셨고 마귀의 시험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라며 그리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뿐이라고 답을 쓰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출제한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답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답만 딸딸 외우면 우리가 앞으로 치르게 될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 나와, 이 문제 답은 이거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 문제를 이미 읽은 우리들이 읽었다고 알았다고 우리에게 닥칠 이 앞으로의 시험에 패스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저에게 큰 절망이 엄습해 왔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언제는 이 답을 몰라서 마귀의 시험에 늘 빠져 넘어지고 후회하고 탄식했나? 이 답 몰라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깨졌나? 답답한 마음이 도무지 결론을 낼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중 바울도 저와 똑같이 탄식하고 있음을 떠오르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전체를 다 걸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그 내면 안에서 시험을 이미 알고도 그 시험에 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고민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 힘겹고 만만치 않은 시험이 되는 이유는 이 시험 문제를 이미 알고도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답을 살아낼 힘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통과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 답을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과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으로 마귀가 내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저와 같이 가리키는 사람,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문제의 경향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까지 하고 있는데도 정작 자신, 그 자신은 그 시험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까지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참한 내면적 절망감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는 이거 읽고 위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 시험 문제를 이미 다 알면서도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 과연 우리의 현실일까? 심지어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 절망감이 한순간 또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감에 고개 숙여 있는 저에게 3월달 우리 교회 달력의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밖에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며 이 시험의 답을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틀리는 게 나일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의지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사시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 넘은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 정도면 그 문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제는 주님밖에 이 답이 되어주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주님 저도 달려 죽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새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달으며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죽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 사신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